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가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내용을 쭉 한번 정돈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보게 될 12장 내용이 어느 지역을 이미 정복했는지 지명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2장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오늘 이제 어제까지 보았던 11장까지이기 때문에 11장까지 내용을 한번 쭉 정돈해보고 어떤 특징들,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제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요단 동쪽에서 땅을 차지한 두 지파 절반에게 너희도 같이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요단 동편 지역 지파들이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겠다 그렇게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곳들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아니고 여러 지역에만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무엇을 정탐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기생 라합을 만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고 더불어서 기생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해서 다윗의 가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2장에서 정탐꾼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3장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요단을 건너라 명령하시고 특별히 어떻게 건너야 할지를 알려주셨는데 언약궤가 맨 앞에 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오고요.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건넜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게끔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 그 강 바닥에 있었던 돌을 지파별로 한 개씩 12개의 돌을 취해서 들고 나와서 바깥쪽에다가 기념으로 세우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4장은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12개의 돌로 이제 어찌 보면 무더기를 이루는 탑을 이루는 그런 돌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할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신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할례를 받고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도 내려오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내용이 5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는지 정복전쟁을 준비하는지가 나오는데 이 전쟁은 칼과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할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유월절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 행하는 전쟁이 되는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쟁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고 또 배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장부터 5장까지가 작은 첫 소단락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5장까지를 보면 어떻게 가나안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소달락이 그 뒤 이어지는데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여리고성 전투를 행할 때에 이스라엘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게끔 명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게끔 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그런 승리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가 마무리가 되고요. 7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전투가 나오는데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아이성은 좀 여리고에 비해서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그런 성이어서 뭐 전체가 올라갈 필요가 없이 얼마만 올라갑시다 하고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숫자가 적게 올라갔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왜 패배했는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여리고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갖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좋은 물건들을 취해서 자기의 재산으로 삼았죠. 이와 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조금만 숫자를 보냈다가 패배한 것인가? 아닙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결국 형벌을 받아서 패배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패배를 왜 했는지 이유를 잘 찾고 온 민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를 합니다. 한번 전투에서 패배했었던 그 성에 다시 다가서는데 이번에는 모든 점에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다르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소달락이어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두 번에 걸친 전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세 번째 소달락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소달락은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합니다. 이 언약 체결식은 모세가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을지 언약을 맺는 내용을 신명기를 통해서 쭉 선포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번째 세대는 죄를 짓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은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두 번째 세대를 향해 이러이러한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언약의 내용을 쫙 다 선포를 했어요. 이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세대가 받았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선포했다고 해서 이제 신명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선포하는 내용을 이미 다 들었는데 우리가 그 내용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하고 실제로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이제 8장 30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겜산을 기준으로 세겜을 기준으로 에발산 그리심산에 모여서 서로 축복과 저주하는 맹세를 하는 언약 체결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이미 전쟁이 승리한 이후에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을 하고요. 언약 체결식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온 거민들과 잘못된 어리석은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는데 그 금지했던 그 내용을 무시하는 또 쉽게 여기는 그래서 죄를 범하는 내용이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을 맺고 한 번은 가나안 거민들과 어리석게 죄를 짓는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 10장과 11장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10장에서는 남방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몇몇 사람들 왕들을 묶어서 동맹군을 만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만 이스라엘이 이들을 쳐서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11장에서는 이제 북방 지역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해서 북방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 내용이 11장까지 나옵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의 전반부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2장에서는 어느 지역을 정복했는지 지명들이 이제 쭉 서술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앞부분 1장부터 12장을 보면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한 네 개 단락 정도로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전투를 행한 것. 세 번째는 언약을 맺은 것. 네 번째는 남방 정복 전쟁, 북방 정복 전쟁. 이런 순서로 가나안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고 서술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본 본문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앞에 나왔던 이 모든 전반부가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했던 경우들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 건널 때에도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언제 건너야 할지 어떻게 건너야 할지는 이스라엘이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와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전쟁할지 어떻게 전쟁할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래야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야만 그래야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이 전반부가 기록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건 비단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일상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성공적인 장면에 두 번째로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이 항상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때때로 그게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말이 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대적들이 너무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이거 전쟁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휩싸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사하게도 여호수아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승리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똑같이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이스라엘이 뒤따라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모습이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이 모든 내용 안에 실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불신앙적인 선택이나 불신앙적인 생각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요. 언약을 맺는 것에 있어서도 기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불순종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참 다행스럽게도 회개하고 그 문제를 복구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회복을 누릴 수 있는지도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왕이면 이렇게 실수하는 것, 형벌받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여 그런 일이 있어도 아,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다시 복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가난 거민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난 거민들은 다 전멸을 당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은 여지껏 죄 짓고 살면서 심판받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사람이 성도이건 불신자이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실 것이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생 라합의 사건이나 아니면 기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찾을까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 죄를 지었지만 저렇게까지 심판받는 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지껏은 이제 여지껏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지껏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은혜 받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지껏은 땅이 없이 살다가 땅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일들이 생긴 것인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목적은 땅을 가지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땅을 갖는 것만이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뒤에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이유는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얻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뭐 일주일 있으면 수능시험을 보는데 때때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대학 가는 게 목표여서 대학만 가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대학을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거든요. 대학에 합격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엉망진창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선거운동을 할 때까지는 당선되는 게 목표지만 사실은 당선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당선이 된 이후에 얼마나 훌륭한 정치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또 안전하게 살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건 여지껏 어떻게 땅을 정복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땅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호수아 후반부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어느덧 이렇게 전반부 내용까지 쭉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 나왔던 모든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잘 생각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우리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회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 받았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에 합당하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를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던 그런 불황아처럼 살아가던 자들의 불과하던 자들을 은혜 더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하고 놀란 은혜 받은 자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고 행하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앞서가시게 하고 우리는 늘 뒤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죄짓거나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으면 속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가 무엇이건 그 은혜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동하며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지껏 베푸신 은혜도 크고 놀랍지만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삶의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